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이 시간 깊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그 말씀 중에 그 16절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그 귀에 확 들어오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아다시피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못 외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3장 16절의 구절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기도 하죠. 근데 대개 보면은 그 이 3장 16절의 한 구절만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해버리려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3장 16절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든지 또 뒤에 나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든지 이런 것들은 뭐 아예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런 얘기들은 3장 16절과는 별 뭐 의미 없는, 상관없는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오직 요한복음 그 3장 16절만이 성경 전부를 대표하는 것처럼, 마치 요한복음 전부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 하나만 달랑 외우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말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것 하나만 달랑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절이 전혀 아닌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달랑 예수님이 한 구절만 딱 외치고 만 그런 구절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그냥 니고데모에게 그 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가운데 들어있는 지금 한 구절이지, 특별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 한 구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긴 말씀하시면서 야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16절만 중요한 것으로 또 말씀하신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 3장 16절 특별히 중요하고 특별히 귀한 말씀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뭐 그렇게 16절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또 은연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보면은 3장 16절 중요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그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천천히 보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말한 대로 유독 그 16절만 좀 강조한다. 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16절의 말을 아주 강조하시는구나. 또 이 16절의 이 구절을 다른 구절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높이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줄 만한 얘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의 한 얘기일 뿐이지 우리가 쉽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도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들고 암송하고 또 액자 같은 데 보면은 이 16절이 절대 안 빠지는 그런 단골 구절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람 눈에 많이 띄고 있으니까 마치 16절만 참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16절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얘기질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한 구절만 따로 띄어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 한 구절만 달랑 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이것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진심으로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알고 진짜 예수를 보냈다면 그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을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이걸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걸 말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부터 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런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겠냐고 하는 거죠. 그들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은 나는 인생 끝장난 인생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가 아니면 나는 끝장난 인생이라고 하는 그들만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보내줬다고 합시다. 근데 그 받은 선물이 평소에 내가 갖고 싶었던 것,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이었다면은 선물을 보낸 사람에게 참 감사하고 그 선물을 굉장히 기뻐할 거란 말이죠. 근데 나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많이 있고 이건 별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아니한 필요도 없는 그런 걸 보냈다면은 그냥 그 시큰둥하고 말 겁니다. 그냥 인사치로 고맙다 그래라 이렇게 하고 말 거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이제 비슷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인사치레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수준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쩔 때 그런다. 바로 우리 자신들이 주님에 대한 필요성을 평소의 삶에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없으면 안 되는 분이시다. 참으로 소중한 분이시다. 이걸 평소 삶에서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이렇게 그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냐?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지가 되게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이걸 알아야만이 나에게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어지고 사랑을 맞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남의 아들 자꾸 생각하니까 뭐 그거 하는데 내 아들을 누굴 위해서 포기한다 내 입장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우리 가운데 뭔가 좀 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고 있어야만이 그런 분을 나 같은 자를 위해 버리신 하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사랑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희생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 이상이 없으면 끝장났다는 이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희생, 그 사랑을 말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가지고 사랑이다 이렇게도 이해하려고 하죠. 나한테 뭔가 해주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까지 말씀한 대로 독신을 준 거예요. 그게 해주신 것이죠. 근데 그건 말고 또 다른 걸 기대하더라는 거죠. 그게 세상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걸 가지고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 이걸 아는 신자라면은 세상 것을 받고 못 받고에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게 뭔가 세상 것 더 받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것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세상 것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가지고 땅의 여부를 또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16절 9절 가지고 당장 알았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다. 뭐 이런 말들은요. 우리가 고백하기가 너무나 힘든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참 사랑을 고백하기 힘들다. 이런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민해 본 그런 사람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16절에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은 다른 일을 가리키면서 이 일처럼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뭐겠습니까? 이 일처럼 사랑했다는 건데 그 일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14절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스스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는 그 사랑이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얘기가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저주 아래 죽게 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 저주 아래 죽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두고 오면은 16절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독생자 줬다. 왜? 그 이유는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런 뜻으로 딱 들린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보답이 뭐냐? 그 보답은 내가 독생자를 믿는 것이다. 이런 답을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런 답을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만 따로 띄어가지고 그 한 구절만 달랑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결론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보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런 답을 가지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시킨다고 했으니까 우리 할 일은 예수를 믿는 거다. 그것이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이 항상 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에 꼭 걸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했죠. 그 말에 꼭 걸린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구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설사 그 구절을 안다 할지라도 선물을 받았으면은 그 후부터는 그건 내 것이다, 그리고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나한테 선물 줬으니까 내가 받았으면 그게 내 거다이냐, 그러니까 그 받은 내 것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듣기에는 그 말이 그럴듯한 말 같은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 내가 너한테 선물 줬으니까 이제부터 그것은 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것 가지고 예수 잘 믿어라, 이런 의미로 선물이라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너한테 줬으니까 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선물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외부로부터 받았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애당초 우리에게는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선물이라 이런 겁니다. 애당초 우리에게는 없는 것,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애당초 우리에게는 없던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 위에서 우리에게 없던 것이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 바라볼 때마다 이건 내 것이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믿음은 내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지, 이 생각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주 값비싼 도자기, 몇 억 가는 그런 도자기를 선물로 받다 갑시다. 그러면은 내가 그 값비싼 도자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진심으로 그 선물에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물로 받은 도자기를 두고 이제 이건 내 것이지, 야 이건 내 것이다, 이렇게 내 것 소유 문제를 따진다면은 그건 분명히 어떤 선물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귀한 도자기를 선물 받았으면은 그 도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그걸 선물로 준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자기 볼 때마다 야 이런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다니 참 고맙구나,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구나, 그러니까 도자기 볼 때마다 그 귀한 걸 나에게 준 그분의 그 행동이 생각나, 거기에 감사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선물 이렇게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소유 문제, 이건 내 거 이렇게 따지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선물로 믿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 것이다, 이런 의미는 없어요. 내가 믿음 가졌으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산다, 이것은 선물의 귀함과 가치를 보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 왜? 그 믿음이 내 생명이니까, 내 목숨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 이걸 알고 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에 감사한다면은 나에게서 예수를 믿고 있는 흔적이 발견될 때마다 마치 귀한 선물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처럼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선물의 귀함을 아는 그런 신자의 옳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소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너에게 주어진 그 선물의 귀함과 가치를 아느냐, 그리고 그 귀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선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3장 16절에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내가 보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 줄게, 이런 의미를 하는 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믿음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믿음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에게, 자, 믿으면 영생 주고 안 믿으면 멸망시킨다. 이 말이 결국 무슨 말이겠어요?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이것이 아니고 결국 세상은 몽땅 하나님에서 멸망당한다 이런 얘기밖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믿으면 영생 줄게 이 말은요 영생 줄 마음이 없다 이런 말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1학년 꼬마한테 대학교 4학년 수학문제를 주고 네가 이걸 풀면은 네가 좋아하는 건 다 해준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무슨 의도겠습니까? 진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겁니까?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능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쭉 풀어봐라 그럼 다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1학년 학생 전부를 모아놓고 대학교 4학년 문제를 주고 풀으라 해놓고는 몇 명 아이에게만 그 답이 적힌 답안지를 주고 그 답안지를 내 이렇게 했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만큼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런 그 의미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16절이나 17절에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은요 이 세상 전체를 다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 선택을 찍어놓은 백성들 그래가지고 답안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세상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8절에 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심판에 구출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반면에 믿지 아니한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이 제외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이미 심판 속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뭐 세상 종말이 와가지고 그때 비로소 불뚝에 불구덩이 들어가는 지금 이금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다는 그것 자체가 심판을 받지 못하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것 자체가 이미 심판 속에 들어있는 상태다 이걸 뜻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지금 심판과 구원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세상은 심판과 구원 중간에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 중간에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리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이 선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날 때부터 이미 심판받을 자로 태어납니다. 멸망의 자식으로 태어나다 그 말입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음이 주어진 자가 그 멸망에서 구출을 받는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죠. 그것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믿음을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심판에 구출된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는 거죠. 자, 다시 처음에 있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생각하지 말고 불신자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심판 속에 이미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굉장히 초라해요. 아무런 믿음도 안 가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무도 그분의 말을 안 믿습니다. 믿음에 갈 만한 구석이 없었거든요. 이미 그것으로 세상은 힘빠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증명이 돼버렸어요. 예수를 안 믿음으로써. 근데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 속에 특별히 자기 백성을 선택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근데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킨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보내놓고는 자기 백성들만큼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런 말이 의미라 그 말입니다. 선택받지 않은 자는 이미 멸망 속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노라 하는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것도 자기가 믿고 있는 걸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다는 이런 하나님의 일속을 우리 생각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이것을 절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작은 하나님인데 완성은 우리가 한다. 아 이건 없습니다. 완성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두려울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들 문제 때문에 잘못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날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들 모습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취소되지를 않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신자는 날마다 소망 속에 살아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말씀에서 무너지고 있고 넘어지고 날마다 연약한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강하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이걸 아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깊고 높고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떨 때는 구원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마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동적으로 뭔가 불안감도 들고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고 어느 중에 내가 믿음 생활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라겠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랑을 증가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과 못남 때문에 회개하는 그런 삶이 있어지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백성을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신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신자의 싸움이에요? 넌 내 자녀단 말이죠. 왜 그런데 내 자녀답게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고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 가지고 회개를 하는 것이지 뭔가 구원 때문에 회개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자녀답게 살자. 백성답게 살아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그치지 않는 신자의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녀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가리게 하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에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 사랑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 사랑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행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행위를 사랑해서 예수님 그 빛을 미워한다 이런 얘기죠. 왜? 빛은 우리 행위를 공격을 하고 우리 행위를 정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는 그 모습을 말을 하죠. 그러게 하지만 신자는 예수를 믿고 난부터는 예전에 믿기 전에 자기 행위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행위가 바로 빛을 가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전의 행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백성다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에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감사한 주님만 높인 주님만 자랑하는 그 행위가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 이걸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주를 믿게 되었다는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보인다면 흔적이 보인다면 그 믿음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높이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것으로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귀함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비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기뻐하고 예를 쓰기보다는 이 세상 것을 살려고 힘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옛 본성의 행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옛 본성을 미워하는 우리로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힘을 쓰고 그 싸움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